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문화 소식들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자, 전 세계 분위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특히 남한은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더 빠르게 디지털 전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하면 모든 그 사회의 요소에
예.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도 생성이 되고
네.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혁신을 말합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방송을 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녹음을 하는 게
네.
디지털 음원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 전환을 해서 굉장히 쉽게 저장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게 한 10여 년 전만 생각을 해도
네.
녹음을 할 때 실제로 녹음되는 그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쵸.
디지털로 전환하기 전에는
맞아요.
엄청나게 큰 양이었죠. 더군다나 한 25년 뭐 이전에는요. 아예 아날로그밖에 기술이 없었으니까
네.
테이프든 뭐든 이렇게 녹음이 되는 저장 장치가 있었어야 됐잖아요.
네.
그때는 더더욱 그 이어 붙이고 이러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MC께서는 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진짜 그 대학 다닐 시절만
예.
해도 이제 릴 테이프를 갖다가 잘라 붙이면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네.
편집 하나 하기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네.
디지털 기술에 딱 일단 접목이 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쉽게 요즘에
네.
휴대폰으로도 녹음도 가능하고 휴대폰에서 녹음된 거 다 편집도 가능하고 심지어 휴대폰에서 노래 반주를 한쪽에서
네.
깔면서 내가 노래를 불어서 녹음을 해서 음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핵심이 기술이겠죠. 무엇보다
맞아요.
기술이 있어야
네.
발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가 깔려 있고
네.
특히나 이 초고속 인터넷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기술이 마음껏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빨리 돼서 이제는 일본이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네.
또 두 번째 핵심이 이용자죠. 이용자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
디지털 전환해봤자 누가 씁니까?
맞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과 이용자를 어떻게 잘 변화시키느냐. 이게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핵심인데
네.
남한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데가
네.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상용화하고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뭐 전자정부의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그 코로나19 그 방역 상황에서 접목된
네.
디지털 전환 기술은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남한은 이제 이미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시대에 왔다. 디지털 사회다.
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우리 북한 주민들께서 혹시 디지털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실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정보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살짝 아마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다. 어떤 건지 짚어주셨는데 근데 아직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다 네. 디지털 환경에 그 쉽게 적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통
네.
1950년대 그 전쟁 시절에 예? 한국 전쟁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그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후 세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영어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예, 보통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태어난 그 사람이 그 전쟁의 공포를 겪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세대들에게는 일상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고
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 것인데 뭐 쉽게 말해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어쩌다가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우리가 부자 사이가 대면대면한 사이인데도
네.
전화를 하는 이유의 거의 99%가
네.
야, 나 이거 컴퓨터가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야, 내가 지금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이게 안 되니? 이 기능 어떻게 여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저 슈퍼챗 이런 거 어떻게 쓰는 거니?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거니? 네.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거를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는 네. 정말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네.
이게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지금 네.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 정도는 그냥 불편한 정도죠.
그렇죠. 예.
유튜브를 보려고 했는데 못 본다.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길 밖으로 딱 나가서
예.
이제 특정한 식당에 이제 들어간다고 봅시다.
네.
식당에 들어가면 지금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종업원이 아니라 기계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쵸.
내가 원하는 메뉴를 갖다가 어떻게 주문을 하지? 여기서부터 꽉 막히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키오스크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계를 보면 네. 저같이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들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다르죠, 각각.
다들 그 다루는 네. 법이 다 다르고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결제를 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갑이라고 하는 식당에서는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됐는데 을이라고 하는 식당에 네. 가봤더니 그게 또 안 되더라.
맞아요.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격차가 실제로 일상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네.
배달을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예전에는 전화를 걸면 다 배달이 됐잖아요.
맞아요.
요즘엔 전화 안 받습니다.
요즘에 앱으로 하죠, 다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맞아요. 시간에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그 바로 그 휴대폰을 꺼내서
네.
그 배달하는 그 앱을 클릭을 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갖다가 얻고 결제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맞아요.
사회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네. 됩니다. 이 좀 더 빠른 컴퓨터와 좀 더 훌륭한 기기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정보에서도 깜깜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네.
인터넷의 사용 어떤 활용도에 따라서 삶의 기회, 삶의 질 다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 지금 쭉 디지털 전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우려가 참 높은데요.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디지털 기술들을 능수능란하게 네. 활용하지 못했다면 불편하다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 기술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비대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기술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네.
더더욱 적응하는데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키오스크라고 아까 말했던 네. 그 무인 판매 그 기기를 말합니다. 이 무인 판매 기기들이 눈앞에 딱 있을 때 30대의 경우는 10명 중에서 한 명도 그 이거 사용하지 못해요 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3.7%라고 하면
네.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어우 좀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30대. 그럼 60대는 세상에 100명 중에 34명이
확 올라가네요.
확 올라가죠.
네.
100명 중에 34명이 이거를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실제로 식당에서 시키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나온 적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고연령으로 갈수록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년대 이후
네.
우리나라에서는 58년 개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인구가 많았다죠. 그 58년 개띠들이 예,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디지털 경제 사회에 국민이 낙오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전문가들은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니까 MZ세대들이 디지털 효도에 나서고 있다는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말이 참 재밌죠.
네.
그 디지털 심청이 뭐 디지털 네. 효도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네.
예전에는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얼마나
그렇죠.
좀 그 전근대적입니까? 근데 요즘 MZ세대 심청이들,
네.
디지털 심청이들은 디지털의 깜깜한 부모님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켜고 정보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네.
부모님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MZ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와 아주 적극적인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5, 60대의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었어요. 하나은행 소속의 그 하나금융연구소라고 하는 데에서
예.
온라인으로 도대체 얼마나 결제를 하는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세상에 그런데 50대의 온라인 서비스 결제 규모가
예.
작년에 2020년에 2019년하고 비교해봤더니 163% 2배 반이라고
네.
봐야 돼요. 2배 반 정도 늘었다.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는 역시 142% 2배 반은 살짝 안 되게
네.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청소나 세탁 등의 홈 서비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그 규모도
네.
전년에 대비해서 48%, 25% 각각 증가했다고 하니까 솔직히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분들이 다 그냥 배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늘었을까? 지금 신개념 효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징검다리가 MZ세대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자,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디지털 효도를 모바일로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좀
그러니까
소개해 주세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같이 살아서 옆에서 어머니가 물어볼 때마다 그걸 눌러주고 하는 것들도 늘어났지만
네.
이게 신기한 건 멀리 떨어져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께 밥 한 끼 따뜻한 걸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옛날엔 집에 가가지고 장보고 다 준비해가지고 끓이고 해가지고 먹여드렸잖아요.
네.
지금은요. 이 배달 앱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머님 댁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배달로.
네, 어머님 예. 댁에 미역국 한 그릇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적 있어요.
솔직히 이걸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좀 뭐 급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정말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한 것보다 더 맛있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네. 요즘에 그 이 대한민국의 그 식당들 웬만한데 너무너무 맛있게들 음식 잘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름에 빙수나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는 그런 효도가 정말
맞습니다.
많았대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한 SNS 그 앱에 들어가 보면은
네.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아이스크림하고 과일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과일들을 그냥 대신 장을 봐서
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쉽게 부모님들이 앉아서 그 집에서 받고 그리고 썰어서 먹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는 다 썰어져 있는 것을 집에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
혼자 있는데 수박 이거 하나 사놓으면은 뭐 보관하기도 귀찮다 그러니까 아예 썰어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격차 때문에 부모님들은 누리지 못했던 생활 속 편리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네. 요즘에는 또 SNS니까 인터넷 소통과 사용법을 배운 중장년층도 크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네. 후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SNS 중에서 사진을 많이 올리는
네.
그런 SNS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 손에 휴대폰에 아주 최고급 이제는 사진기가 들어가 있고
그쵸.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이 보고서 너무 좋은 곳에 갔다 뭐 이러면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니까
네.
진짜 재밌다라고 푹 빠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 어머님을 대신해가지고 같이 어머님과 일상을 보낸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대신 올려드리는 분들도 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드라마보다도 네. 이런 SNS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자녀들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최고로 인기 있는 예. 사람들을 인싸라고 그러는데 네. 인싸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뭐 이런 걸로 디지털 격차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네. 책임을 개인의 효도에 또 넘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네. 참 없어서 못 먹고 살 때에는 정부도 돈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알아서 좀 사세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나라가 여러분들의 의식주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격차도 효녀, 효자들 두세요. 근데 다 효자, 효녀일 수도 없고 물론 손쉽게 효도를 네. 할 수 있어서 좀 예전보다는 더 효자, 효녀들이 디지털 쪽에서는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국가가 이런 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강병원 의원이라고 디지털 포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디지털 격차의 해소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네. 복지 제도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기업들도 더 노력을 해야죠. 더 쉽게,
그렇죠.
더 편리하게, 정말 더 직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기업들이 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와 함께 기업이 고민하면서 심지어 이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더 나가서 일자리까지 같이 창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직원이 그걸 다 설명을 해주거나 대신 눌러주면서 도와주는 네. 그런 일자리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과 또 공공이 함께 힘을 맞대서 만든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또 그로 인해서 디지털 효도라는 게 등장했다. 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들도 함께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넓은 뉴스들 잘 챙겨봤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